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9월 16일 토요일 저녁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군사적 선택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버트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가할 수 있는 군사적 선택이 없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그러나 이를 선호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중요한 것은 제재를 엄격히 이행해서 최선의 경제적 조치와 외교적 진전을 이끌어내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 접근 방식의 다른 점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최근 통과된 대북 제재의 강도가 약하지 않으며 벌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이번 제재는 북한의 수출을 90%, 석유 수입을 30% 차단한다면서 제재가 효과를 나타내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미 공군 70주년 기념 연설에서 미국의 군사력에 자신감을 나타내며 북한 정권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첨단 무기들이 전시된 경납구에서 가진 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다루는 우리의 대응 방안은 효과적이고 압도적이라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과 우리의 동맹들은 결코 주눅들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감히 위협하는 모두로부터 우리 국민과 국가, 시민들을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협 대상에는 이웃나라들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완전한 경멸을 보여준 북한 정권도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언론 매체들이 어제 실시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의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오늘 화성 12형의 발사 전후 과정과 발사 장면 등을 담은 사진과 2분 11초 분량의 녹화 영상을 방영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화성 12형 시험 발사 장면을 담은 30여 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화성 12형 미사일이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분리되지 않고 장착된 그대로 세워져 발사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지난 5월과 8월 화성 12형 발사 당시에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미사일이 분리돼 지상 거치대에 세워 쏜 것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한국의 언론들은 화성 12형이 이제 실전 배치 단계에 이르렀다는 의미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화성 12형 발사를 지도한 현장에서 북한의 핵 무력 완성 목표가 거의 종착점에 다다랐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의 최종 목표는 미국과 실제적인 힘의 균형을 이뤄서 미국의 집권자들이 함부로 우리 국가에 대해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된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성과를 이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조사 결과 적어도 아프리카 7개 나라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아프리카 대륙의 또 다른 여러 나라들도 최근 몇 년간 북한과 경제협력을 심화해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부르키나파소와 모잠비크, 잠비아에 대한 북한의 수출은 연간 평균 1.58%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같은 기간 베닌과 세네갈, 모잠비크로부터의 수입은 연간 평균 1.84% 증가했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영국 경찰이 어제 런던에서 출근길에 발생한 지하철 폭탄 테러범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런던 경찰은 폭발물에 잔해를 수거했으며 이번 사건을 테러 공격으로 추정하고 조사 중입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테러 발생 직후 국가합동테러분석센터가 테러 위협의 수위를 가장 높은 수준인 위기 단계로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파슨스 그린역에는 무장 경찰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뷰이 세계뉴스였습니다.
드디어 생생 라디오 매거진과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오늘 인사는요. 이번 주 미국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사진 한 장 소개하는 걸로 대신 해보겠습니다. 미국 중남부 텍사스의 한 대학교 강의실에서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흑인 교수가 아기를 안고 강의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인데요. 교수가 안고 있는 아기는 교수의 자녀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피부색이 너무 다르거든요. 알고 보니까요. 이 교수의 수업을 듣는 한 여대생의 한 두세 살쯤으로 돼 보이는 아들인데요. 혼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 학생의 아들이더군요. 사진이 화제가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싱글맘 여대생이 갑자기 아기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수업에 갈 수 없게 됐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교수에게 보냈는데요. 교수가 제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아기를 데리고 오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수업 내내 제자의 아기를 팔에 안은 채로 강의를 한 거죠. 이런 사연을 담은 사진이 인터넷 사회관계망을 통해 퍼졌는데요. 여대생의 속사정은 모르겠지만 이 아기를 키우면서 쉽지 않은 학업을 이어가는 자신에게 큰 용기를 준 사연을 직접 알린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아기가 크면 이런 좋은 선생님 때문에 엄마가 좋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라고 말해줄 거란 내용도 함께 소개를 했습니다. 이 여성이 올린 게시물은 한 5일 만에 수만 명이 공유하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소식을 접한 미국인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만학의 꿈을 안고 살아가는 많은 미국인들의 이 성공 스토리에는 이런 훈훈한 도움의 손길들이 감춰져 있지 않겠냐라면서 두 모자와 교수에게 응원과 칭찬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해 보겠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 풀어봅니다. 기자 수첩.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그리고 드라마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곡 듣고 가보겠습니다. BJ 토마스가 부릅니다.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들어보시죠.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just like the guy's feet are too big for his bed. Nothing seems to fit. Those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they keep falling. So I just did me some talking to the sun. And I said I didn't like the way he got things done. He's sleeping on the job. And those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Send to greet me, won't defeat me.
will soon be turning red. The cry is not for me, 'cause I'm never gonna stop the rain by complaining, because I'm free. Nothing's worrying. Soon be turning red. The cry is not for me, 'cause I'm never gonna stop the rain by complaining, because I'm free. Nothing's worrying me.
한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2028년 올림픽. 미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에서 오는 2028년 하계 올림픽 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이 내용을 통과시켰는데요. 하계올림픽은 4년마다 열리는 국제적인 스포츠 경기인 동시에 전 세계 스포츠 애호가들의 축제의 장입니다. 바로 지난 13일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131차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2024년과 2028년 하계올림픽 개최국과 도시가 결정된 겁니다. 프랑스 파리와 미국 로스앤젤레스죠. 파리와 로스앤젤레스시 두 도시 모두 올림픽을 유치했던 도시입니다. 파리는 1900년과 1924년, 그리고 로스앤젤레스는 1932년과 1984년에 개최했었죠. 바꿔 말해서 세 번째 올림픽 개최지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올림픽 개최지 선정은 투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이번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 두 곳을 동시에 결정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올림픽을 왜 이렇게 개최하려고 할까요? 행사를 잘 치르면 경제가 흥하고 잘못 치르면 경제가 무너지는 위험 요소를 갖고 있지만 누구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죠. 최소한 100억 달러의 돈과 수십만 평의 땅, 수십만 명의 방문객과 수만 명의 선수와 운영요원, 보도진을 수용할 기반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주최 도시나 국가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규모인데요. 어쨌거나 2028년, 앞으로 10년은 더 남았지만 이미 기간시설은 어느 정도 마련돼 있는 상태이고 이전보다 더 나은 행사 개최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이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아이폰. 미국의 애플 회사가 2017년 9월 12일 공개한 스마트폰 아이폰 시리즈에 속하는 제품이면서 2017년도 아이폰 중 하나이자 아이폰 7의 후속작들이 나왔습니다. 애플의 최고 경영자 스티브 잡스가 공개했는데요. 아이폰 8과 아이폰 플러스는 지난해 나온 아이폰 7과 아이폰 7 플러스 기능을 향상시킨 제품입니다. 지난 2009년 이후 애플은 짝수해에는 숫자를 바꾼 새 모델을 내놓고 홀수해에는 숫자를 바꾸지 않고 S만 붙인 신상품을 발표하는 전략을 써왔기 때문에 올해 9월에는 아이폰 7S가 나올 차례였지만 올해는 아이폰 개발 10주년을 맞는 해라 의미를 잔뜩 부여해서 10이라는 의미의 X, 아이폰 X를 내놨습니다. 아이폰 X는 2007년 첫 아이폰 1에 유지되어 오던 홈 버튼이 처음으로 없어졌고요. 또 2013년 아이폰 5S부터 도입된 지문 인식 시스템 터치 아이디를 뺀 대신 3차원 스캔을 사용한 얼굴 인식 시스템 페이스 아이디를 장착했습니다. 또 인공지능용 연상 장치가 내장돼 있습니다. 자, 아이폰 신작이 소개된 이후 연내에 4천에서 5천만 대가 팔려서 4분기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1위를 차지할 거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그러나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쏟아지는 수요에 공급이 따라가 줄지, 그리고 700달러에서 1000달러 가까이 되는 비싼 가격도 그런데요. 자, 이제는 미국의 한 기업이라는 인식을 뛰어넘어서 미국의 스마트폰을 대표하는 아이폰 신작 시리즈에 전 세계 애플 애호가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기자들의 취재의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땀나게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하게 대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간 한반도 간추린 뉴스 머릿기사로 알아봅니다. 먼저 지난 12일자 보도입니다. 데니스 리처드슨 전 호주 국방장관은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면 호주가 즉각 지원한다는 두 나라 간 안보 조약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호주 안보를 직접 위협하진 않지만 핵 확산 등 도발적 행동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13일자 보도입니다. 미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상한선이 아니라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하는 기반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각국이 북한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역대 가장 강력한 조치를 담은 대북 제재 결의 2375호가 북한의 도발을 멈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결의에 사상 처음으로 원유 제한 조치가 포함된 것을 주목하면서도 북한의 타격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14일자 보도입니다. 북한이 미국 시각으로 14일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미 태평양 사령부가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미 하원 금융위원회가 북한의 미국 금융망 접근을 차단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거나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을 제재하는 내용입니다. 15일자 보도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중국과 러시아에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직접적인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과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 고용을 비판하면서 모든 나라가 김정은 정권을 겨냥한 새로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 좀 편안하게 대화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기자 수첩인데요. 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 후 4번 핵실험을 감행했죠. 2013년에 3차, 그리고 2016년에 4차, 5차, 또 1년 후에 지난 9월 3일에 6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아랑곳하지 않고 참 계속적인 도발을 저지르고 있는 북한, 이 북한을 상대로 유엔이 다시 대북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는데요. 관련 내용 저희가 이번 주에 자세히 보도해드렸습니다. 취재 기자, 함재 기자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가 뭔지 간단하게 먼저 설명 좀 해주시고요. 자, 이번 대북 제재 결의 2375호가 핵심 내용이 있는데 이번 대북 제재의 핵심 내용이 뭔지 또 이전과 달라진 건 또 어떤 것인지 또 두루두루 전문가들의 전망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언제부터 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우선 첫 번째 결의는 이제 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우리가 통상 북한의 그 핵실험이나 이 도발에 대응한 그 제재 결의라고 한다면 2006년 1718호가 첫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2006년은 첫 핵실험이 이뤄진 해였고요. 그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유엔 안보리는 그 제재 결의를 채택해서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네. 자, 이번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고 나서 긴급회의가 속게 됐고 그리고 나서 또 결과들이 있었는데요.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이번 결의는 굉장히 빨리 채택이 됐는데요.
네.
먼저 9월 3일 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인 9월 4일 미국에는 이날이 노동절로 휴일이었는데요.
네.
이날 이례적으로 긴급회의가 개최가 됐고요. 이날 이제 각국이 북한을 성토하는 발언을 한 다음에 미국 그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따로 추가 발언을 요청을 해가지고요.
네.
다음 주 그러니까 9월 4일부터 일주일 뒤인 9월 11일 월요일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서 제재 결의를 채택하자라고
네.
굉장히 이례적으로 신속한 움직임을 주문했습니다.
네.
당시 헤일리 대사는 북한이 또 다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아마 시험 발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안보리가 좀 빨리 움직이자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미국 대표부가 그 결의안 초안을 그 각 회원국들에게 그 각 그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배포하겠다. 그걸 보고 그다음 그 일주일 뒤에 하자. 뭐 굉장히 빠른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렇게
네.
해서 회의 논의 7일 그리고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 8일 만에 이번 제재 결의 2375호가 채택됐습니다.
네. 그게 이제 9월 11일인데요.
네.
네. 주목할 만한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선 섬유와 원유 이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섬유는 북한이 해외로 수출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원유는 북한이 사들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성격이 다른데요.
네.
먼저 섬유를 살펴보면 북한이 그 의류, 그러니까 섬유라고 한다면 대부분 의류인데요. 의류를 바깥으로 외부로 판매하지 못하게 좀 그 전면 수출 금지를 안보리 결의가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북한이 이 섬유 수출을 해외로 나가는 걸 차단한, 금지한 게 어떤 영향을 끼치길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우선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북한이 지난 3년간 매년 약 7억 6천만 달러를 섬유와 관련된 수출을 통해서 벌어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는 약 한 전체 그 북한의 수출품 중 한 27.5% 정도를 또 차지하는 양인데요.
네.
북한이 그 전체적으로 그 무역을 하는 그 5대 무역품 중에서 그 의류가 차지하는 게 한 두 가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5대 중에서 2대가 두 가지가 의류인데요. 그 표면적으로 본다면 북한의 5대 수출품 중 두 개가 막힌 거고요.
5대 수출품이라면은 5대는 뭔가요?
예. 그런데 이 나머지 세 가지 그 품목이요. 석탄과 철광석, 그 해산물 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
네.
이 세 가지가 한 달 전쯤이죠. 먼저 결의해서 그러니까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했을 때 그것에 대응하는 그 안보리 결의에서 이미 그 금지가 됐었습니다.
수출 금지를 했는데
예.
이번에 두 개가 추가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난번 결의 때 5대 중 3대가 막혔고요. 이번에 나머지 두 가지가 또 추가가 되면서 북한의 주요 5대 수출품 중 5가지가 모두 이제 금지 품목이 된 겁니다.
네. 북한의 공개된 수출액 가운데 뭐 90%라고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 대표부가 그 제재 결의를 채택하자마자 이와 관련된 그 추가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
네.
거기에 보면 2016년에 북한이 공개된 것만입니다. 공개된 것만으로 수출의 90% 그 금액으로는 27억 달러를 옥죄게 됐다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섬유는 전면 금지됐는데 해외로 수출되는 것이 전면 금지가 됐는데 북한이 수입한 원유 양에는 기준이 생겼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북한의 그 원유 뿐만 아니고요. 이 관련 그 에너지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들을 차례대로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액화 천연가스, 그 NGL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거는 전면 금지가 됐고요. 그리고 액상 탄화수소라고 한답니다. 이거는 또 천연가스의 개발 과정에서 나오는 일종의 좀 에너지인데요.
네.
이것도 전면 금지됐습니다. 그리고 그 정제된 석유 제품이라고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리고 북한에서는 연유라고 부릅니다. 연유는 연간 200만 배럴의 상한선이 그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원유의 경우는요. 지난 12개월간 판매된 양이 400만 배럴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양을 그 1년 동안 팔지 못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 수준에서 사실상 그 판매를 금지한 겁니다.
네.
연유의 경우는요. 정제된 석유 제품의 경우 연간 200만 배럴의 상한선이 그어졌는데 전문가들이 한 220만 배럴을 북한이 매년 그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10% 정도는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큰 양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원유와 석유 관련 제품은 통틀어서 한 30% 정도 수입을 못하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네. 또 미국 대표부가 밝힌 양인데요.
네.
전체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그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이 이 원유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줄여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영향은 크진 않을 거라고는 하는데요.
네.
예, 그래도 좀 의미를 두는 전문가들은 이 중국이 이 원유와 관련돼서 단 한 번도 그 허락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 북한을 그 제재하는 그 결의 내용에 이 원유를 포함시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징성도 있고 의미도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실 당시 초안에는 초안하고도 이번에 그 결정된 내용은 차이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BOA는 지난 6일입니다. 이게 그 회의가 있은 지 그 이틀 정도 후인데요. 결의안 초안을 입수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내용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내용이 많이 완화가 된 건데요. 그 결의 초안에는 그 원유와 정제된 석유 제품의 전면 금지가 포함되어 있었고요.
전면 금지.
전면 금지입니다. 네. 그리고 서면은 그대로 그 전면 금지 내용 그대로 그 반영이 됐고요. 또 그 당시 초안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여동생이죠.
네.
김여정 그 선전 선동부 부부장 이들에 대한 자산 동결 내용이 좀 포함돼 있었고요. 또 고려항공에 대한 자산 동결 금지 조치가 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다 빠져가지고 조금은 완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역시 중국과 러시아의 입김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과 러시아는 그 상임이사국입니다.
네.
다섯 개의 상임이사국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그리고 중국, 러시아인데요.
네.
이들 나라 중에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하면 결의가 채택되지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데요.
네.
아무래도 그 이 짧은 기간이지만 이 협상 기간 동안에 미국이 이 내놓은 이 초강경 안에 대해서는 아마 다 찬성을 하긴 좀 어려웠을 겁니다.
네.
그리고 미국도 아마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밀어붙인다는 게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아마 했었을 거고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뭐 원유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다.
네.
북한을 아프게 하는 방법이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결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 미국이나 이런 서방 국가들은 그 원유 중단 조치가 북한을 아프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중국의 입장은 생명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큰 차이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사실상 붕괴할 수도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네.
중국 입장으로서는 그 북한 내부에서 있는 혼란이 그 북중 국경 지역에서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뭐 그런 점에 좀 우려를 해서 북한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 그 생명줄을 끊을 수는 없다.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역대 최고로 강한 대북 제재가 대북 제재 결의가 나왔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잘 이행이 될 것인가.
네,
이게 관건일 텐데.
맞습니다.
네. 어떻게 국제사회 분위기가 어떤가요? 전망이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국제사회는 지금 최근 그 여러 곳에서 그 북한에 대한 그 압박 조짐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가장 최근엔 멕시코와 그 페루죠.
네.
이쪽에서 그 북한 대사를 추방하는 조치를 좀 취했고요.
네.
그리고 필리핀과 태국도
예.
예, 그 우선 무역 관계를 좀 단절하는 조치를 좀 많이 취했다고
네.
그렇게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입에서 네. 나왔는데요.
네.
그러나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중국입니다. 북한의 교역량 90%가 중국에 의존돼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이 얼마나 이행하는지가 지금 관건인데요.
네.
이 부분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북한 당국이 이 대북 제재 결의 2375호가 나온 뒤에 분위기가 혹시 읽혀지고 있나요?
예, 우선 북한이 공식 반응을 냈는데요. 북한 당국이 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 BOA 취재 결과 그 북한 내부에서 그 연유라고 하죠. 그 정제된 석유 제품. 네. 그 값이 뭐 올랐다. 뭐 이런 내용도 아직까지는 보고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북한이 사실 이 대북 제재 결의가 북한의 도발을 멈추기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거잖아요.
네. 네.
비핵화에 대한 지금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네. 대북 제재 결의 2375가 정말 역대 가장 최강의 조치인지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네. 우선 전문가들은 좀 대체적으로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좀 줄을 잃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북한 이 나름대로 이게 생명줄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이 원유 차단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요.
네.
그만큼 북한의 계산법을 바꾸기에 가장 빠른 방법으로 거론이 됐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상 그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을 했다는 건 사실상 북한한테 그 미치는 영향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건데요. 그에 대한 실망감을 좀 드러낸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네.
특히 그 레리닉시 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요 늘 이 원유 차단을 주장했던 분인데요.
네.
이분은 앞으로 이제 내년 2월이나 3월쯤이면 북한이 핵무기를 장착한 ICBM을 개발할 것으로 완성되는데
네.
그 전에 모든 제재가 끝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 차단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또 반면에 또 다른 전문가들은요. 그 중국이 단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던 생명줄이라고 생각해서 절대로 건드려선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 원유 문제를
네.
처음으로 그 허락을 했다는데
네.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또 대부분 지금까지의 그 결의를 봤을 때 항상 어떤 그 조치가 소개가 된 다음에 그리고 그 기준이 좀 점점 높아져 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석탄인데요.
네.
석탄이 지난해 3월에 그 민생 목적을 예외로 두고 그 판매를 금지했다가 그리고 9월 달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자 11월 달에는 그 상한선을 두는 쪽으로 좀 더 강화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그 아예 석탄의 전면 그 수출 금지가 명시가 됐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석유도 이왕 이제 건드려 놨으니까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추가 ICBM을 발사했을 때
네.
그때는 이제 또 다른 조치가 그러니까 원유와 관련된 더 강화된 조치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평가한 전문가들도 많았습니다.
네, 중국이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하게 하는 그런 방안도 혹시 생각하세요?
네, 아무래도 그 미국 정부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을 옥죄거나
네.
또 중국 금융기관을 미국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좀 세컨더리 보일 것인데요. 그런 그 단속권 혹은 그런 권력을 좀 사용 이용을 해서 중국이 그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도록 미국의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네.
아무래도 유엔 안보리 결의는 그 결의 자체로는 어떤 그 단속 권한이나 이행을 강제할 만한 그 방편은 없습니다.
네.
각국이 그냥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요.
네.
특히 중국 역시도 중국 자국법으로 그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는 뭐 사업자라든지 뭐 기업 이런 쪽을 단속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 정부가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뭐 사례들이 최근에 좀 많이 좀 보고가 되고 있고요.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들을 직접 기소하거나
네.
뭐 그런 사례들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런 움직임과 함께 아무래도 좀 중국 정부가 제재를 이행하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는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 또 미국의 입장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예, 한국 정부는 환영했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당초 원유 차단도 굉장히 강하게 주장했던 나라고요. 그리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전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반면 이제 중국과 러시아도 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제재 결의를 아무래도 찬성을 하다 보니까 환영하는 입장이었는데요. 다만 이 중국과 러시아는 쌍중단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계속 국제사회에서 제안하는 일종의 좀 평화적 조치인데요.
네.
미국과 한국이 연합군사훈련을 멈추는 대신에 북한이 핵실험을 멈춘다. 그래서 좀 맞바꾸자 뭐 그런 제안을 계속하면서 6자회담을 다시 재개해야 하고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9월 11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 8일 만에 대북제재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는데요. 네, 이번 결의가 역대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이행이 될지는 지켜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지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로 가보도록 하죠. 벤 모리슨의 노래 Brown Eyed Girl 들어보시죠. 네, 노래 들어보셨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네,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미국에 있는 은퇴한 한인들이 기금을 모아서 탈북자 구출과 지원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5년 정월 초하루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의 한 은퇴자 마을에 사는 한인 노인들이 모여 새해를 맞이하는 설잔치를 벌였습니다. 당시 한인 노인 15명이 뜻을 모아 마련한 이 행사에는 중국 내 탈북자들을 구출하기 위한 기금 모금함이 마련됐습니다. 잔치에 참여한 한인들은 정성을 모았고 탈북자 한 명을 구출할 수 있는 $3,000가 마련됐습니다. 당시 노인들은 부족하지만 단 한 명이라도라는 마음으로 모은 기금을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둔 대북인권단체 링크에 전달했습니다. 이 노인들은 캘리포니아주 은퇴자 마을로 알려진 라구나 우즈 지역에 모여 사는데요. 이 지역 주민들의 평균 나이는 70세가 넘습니다. 전체 주민 18,000명 가운데 한인은 약 1,000명으로 이 가운데 일부는 북한이 고향인 실향민입니다. 미국에서 전문직 등에 종사하며 성공하고 여생을 편하게 보내오던 한인들에게 탈북자들의 존재는 이제 익숙한데요. 2년 전 설날 잔치에서부터 시작된 탈북자 지원 활동은 일상이 됐습니다. 한인회 행사 때마다 거의 매번 탈북자 지원이란 명목으로 기금을 마련하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탈북자 지원 활동에 사용됐습니다. 라구나 한인회의 활동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국 내 탈북자 대학생 미국 연수 지원과 탈북자 구출 기금 모금입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 8월 한국 내 탈북자 대학생들을 처음으로 미국에 초청했는데요. 어학 연수와 문화 체험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지원했습니다. 한국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박경호 씨는 당시 한인 노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던 순간이 떠올리며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더 말해주고 싶었던 게 그 듣는 분들이 그 눈치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게 막 저렁저렁 하시고 막 감동도 받으시고 어떤 분들은 울기도 하시고 그리고 북한의 고향이 있으신 분들도 더 많으니까 그런 북한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앞에서 같이 그냥 앉아서 밥 먹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왠지.
당시 초청된 5명의 탈북자 가운데 또 다른 학생이었던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이지연 씨는 고향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난 것 같았다면서 자신도 훗날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고 우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그런 단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그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있구나, 도와주는 자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하나도...
당시 한인들은 십시일반으로 모은 2만여 달러를 학생들의 미국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 내 탈북자 지원단체 물망초에 전달했습니다. 올해도 한국 내 탈북자 대학생들을 초청해 $4,500를 전달했고 이 학생들은 2개월 일정으로 미국에서 언어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지도자 양성이란 취지로 탈북자 대학생을 지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탈북자 구출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이 단체를 통해 구출된 탈북자는 총 25명에 달하는데요. 이를 위해 골프대회와 합창대회, 마라톤대회, 그리고 탈북자 관련 책 출간 등을 통해 7만여 달러의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탈북자 기금 마련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김홍식 박사입니다.
뭐 무슨 행사를 뭘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탈북자 구출이란 그 꼬리표를 하나 더 붙이자. 그러면 보람도 되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제 마라톤 대회도 했잖아요.
네.
그냥 뭐 70세 된 할머니가 마라톤을 완주했다. 완주하면은 우리가 100불씩 내든지 뭐 500불 낸다든지 10불 낸다든지 우리가 작정을 하자. 그렇게 일부러 끈을 만든 거죠.
은퇴 의사인 김홍식 박사는 VOA에 탈북자 대학생을 교육시키는 것과 탈북자를 구출하는 것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이제 북한이 우리와 같은 이제 한 나라가 됐다고 가상했을 때 그 정말 거의 100년 가까운 세월을 세상과 단절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가서 일할 수 있는 각 방면에 일을 할 사람이 누굴까 구체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막연해요. 이게 이북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남에서 올라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아주 체제가 완전히 다른 체제이기 때문에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도 탈북한 사람들은 3만 명이라 하면은 양쪽을 다 체험을 하잖아요. 아, 이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그 통일이 됐을 때 그 일할 수 있는 일꾼이겠구나. 그 애들을 조금 탈북시키고 탈북뿐만 아니라 역시 또 이제 그 애들을 교육시킨다든지 하는 모든 면에서 그 애들이 굉장히 정말 귀중한 보배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 하는 걸 그건 정말 제가
한인회의 일원으로 링크와 단체 간 연락을 맡고 있는 베드로정 목사는 라구나 우즈 한인들은 한국 전쟁을 겪은 세대로서 탈북자 지원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산 체제가 얼마나 악랄하던 걸 다 우리 체험을 했고 또 다 배고픔을 통과한 사람들이잖아요. 4.19, 5.16 이제 탈북자들이 이제 일단 탈북한 중국으로 빠지잖아요. 가서부터 이제 이들이 끝없는 방황 생활과 진짜 하루를 예측할 수 있는 불안한 그걸 해가지고 이제 운 좋게 이렇게 되면 이제 남한으로 혹은 미국으로 오게 되니까 그 고생 말로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미국 처음이나 유학 시절에는 고생 수태하긴 했어도 지금이야 뭐 다들 아주 좋은 데 와서 편하게 사는데 마음이 아프고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어떤 사명감을 민족적인 사명감을 강하게 느끼죠.
이 단체는 지난 9월 9일 캘리포니아 베버리힐스에서 열린 링크의 만찬 행사에 초대됐고 이 행사에서도 최근 모인 기금 $2,000를 전달했습니다. 만찬에 참석했던 김홍식 박사는 지금까지 링크를 통해 구출된 700여 명의 탈북자들 가운데 한인 노인들의 손길을 통해 구출된 탈북자가 25명이라며 활동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네, 김현숙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는데요. 미국의 역사를 재밌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퍼슨 대통령의 굳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최측근들조차 무역 봉쇄 조치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무역 봉쇄 정책은 실패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역 봉쇄 조치를 계속 추진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역 봉쇄 조치로 꼭 나쁜 일만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국과 프랑스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무역 봉쇄 조치는 계속될 겁니다.
무역 봉쇄 조치와 관련한 영국과의 긴장 관계는 제퍼슨 대통령 임기 끝까지 계속됐습니다.
뷰의 이야기 미국사 제17부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
1808년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마무리 지어가고 있었고요. 미국은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공화당은 제임스 매디슨 국무장관을 새로운 대통령 후보로 추대했고요. 연방당은 찰스 코트워스 핑크니를 대통령 후보로, 루퍼스 킹을 부통령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대통령 선거 결과 공화당의 제임스 매디슨 후보가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의 뒤를 이어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1809년 초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를 제외한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 금지 조치를 해제시켰습니다. 15개월 동안 지속되던 무역 봉쇄 조치는 막을 내렸고 미국은 새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1809년 3월 4일 워싱턴 DC에서 미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대통령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의 취임식이 거행됐습니다.
미국은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과 존 아담스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에 이어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3명의 전직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도 취임과 함께 행정부 강요를 구성했습니다. 재무장관은 국가의 재정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알버트 갈라틴을 유임시켰고요. 국무장관은 로버트 스미스를 기용했습니다.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외교 문제인 영국과의 긴장 관계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이 취임한 해인 1809년, 영국과 프랑스는 여전히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 전임 대통령의 외교적인 최대 문제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어떻게 중립을 유지하느냐였습니다. 전쟁 중이었던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의 중립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두 나라 모두 미국이 상대 국가와 무역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 중립을 지킬 뜻을 보이자 두 나라는 미국의 통상을 방해했고요. 영국 함정은 미국 선박을 나포하기도 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 재임 때의 이런 외교적 문제들은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은 토머스 제퍼슨 전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고 독립국가로서의 미국의 권리를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 뒤 미국 주재 데이비드 어스킨 영국 대사는 미국과 영국의 무역이 재개될 수 있도록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본국인 영국으로부터 영국과 미국의 입장 차이를 해결하는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미국이 영국과의 통상금지법을 철회한다면 영국도 미국 선박 나포를 중단하겠습니다. 한 가지 조건은 우리와 전쟁 중인 프랑스와는 통상금지법을 계속 적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미국 선박은 영국이 나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아,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한사항일 뿐 이 제한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미국 뜻에 맡기겠습니다.
1809년 4월 19일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은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영국과의 무역이 재개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두 달 뒤 미국은 합의대로 영국과의 무역을 재개했고요. 선박 수백 척이 출항하면서 영국과의 관계가 정상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국인들은 합의에 의한 무역 재개를 환영했습니다.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은 취임한 지 두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이전부터 계속되어오던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영국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데이비드 어스킨 대사가 미국과 합의한 내용은 모두 무효입니다. 우리 영국은 이 협정을 거부한단 말입니다. 어스킨 대사는 본국의 지시를 위반하고 영국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정을 맺었습니다. 본국의 지시를 위반한 어스킨 대사는 이미 런던으로 소환됐고 새 대사로 프란시스 제임스 잭슨이 임명됐습니다.
신임 영국 대사가 부임한 지 한 달 뒤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은 영국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중단했습니다.
영국이 왜 이 합의를 거부하는지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영국과 직접적인 대화는 중단하고 모든 의사소통을 문서로 작성하십시오.
합의를 거부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여러 차례 서신을 보내봤지만 영국 측에서는 아직도 납득할 만한 이유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 부임한 영국 대사는 합의를 뒤엎은 이유는 밝히지 않고 미국이 협상에서 정직하지 않았다는 비판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1810년 초 미국 의회는 영국과 프랑스에 대한 무역금지법의 효력을 없애는 타협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타협법안은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모든 나라와의 무역을 허용했지만 이와는 별도로 대통령에게 무역금지를 다시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미국과 영국 관계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고요. 1811년 초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은 다시 한번 영국과의 무역금지를 선언하며 전쟁을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섰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졌죠? 건강에도 유의하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78년 9월 16일 오늘 이란 남동부 지역의 사막 도시인 타바스에 규모 7.7리터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Only an atomic bomb could have done the amount of damage that Saturday's powerful earthquake did to the historic oasis town of Tabas.
약 3분에 걸쳐 지속된 이 지진으로 타바스 마을은 폐허로 변했고 주민 2만 5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지진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타바스 마을은 물과 전기 공급이 중단됐고 모든 통신망도 단절된 일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구호활동을 위해 곧 700여 명 이상의 군인들이 투입됐고 의료단체와 구호요원들도 도착했지만 피해가 너무 커서 생존자들과 구호요원들은 국제구호단체의 도움을 요청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반정부 시위에 시달리던 이란의 팔레비 국왕은 지진으로 민심이 더 흉흉해지자 4일 동안을 희생자 추모 기간으로 정하는 등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977년 9월 16일 오늘 오페라의 여왕으로 군림하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세계적인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가 53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923년 미국 뉴욕에서 가난한 그리스계 이민자의 딸로 태어난 칼라스는 14살 때 그리스로 건너가 벨칸토 창법을 익혔고 이후 각종 오페라에 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칼라스는 그녀의 스승이었던 엘비라 히달고의 권유로 이탈리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1947년 칼라스는 이탈리아의 베로나에서 오페라 라 조콘다로 데뷔 이후 각지의 오페라 극장에 출연합니다. 이때 칼라스는 이탈리아 라 스칼라의 명지휘자였던 툴리오 세라핀의 눈에 들기 시작하면서 세계적인 프리마돈나로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칼라스는 부유한 사업가였던 메네기니와의 결혼, 선박왕 오나시스와의 연애 등으로 전 세계의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와 풍부한 성량, 그리고 뛰어난 가창력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은 칼라스는 이후 1965년 은퇴를 선언하고 말년을 프랑스 파리에서 보내다가 1977년 오늘 53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